지난 1년 이상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다른 것들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한 1년 반 이상 강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맨 마지막 강해 49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어떤 한 책을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그 책을 한 50번 이상 이렇게 강해하는 게 목사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서 정말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끝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먼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활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100% 변화가 있었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변함이 없으면은 과거하고 똑같으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 거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런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제목,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 삶이 변해서 예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로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 말고도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걸 이렇게 보고 베드로의 변화가 이 사람들의 변화고 그 사람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정점까지 쭉 올라갔다가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끝을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까지 이제 살펴보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요한복음을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원래 어디서 끝나야 되냐?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20장에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 그대로 한 번도 사람이 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그렇죠. 클라이막스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20장에 와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21장 25절을 더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자기 친구, 자기와 함께 일하던 어느 면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바울이 등장하기까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제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불같은 그와 같은 설교라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또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로 같이 일을 하는데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 그렇죠?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나온 이 이야기가 없으면은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날까를 대다수 성도들이 알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어요? AD 90년경에 기록한 거야. 자, 보세요. AD 30년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초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도행전도 기록이 되고 바울의 서신서도 기록, 모든 게 다 이제 기록이 되고 맨 마지막을 하나님이 방점을 찍어라, 마침표를 찍어라 해서 결국 모든 걸 요약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렇죠.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록이 오늘 나와 있는 요한복음 21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어떠한 그 잘못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떠돌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AD 90년경이면 이제 요한이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는가를 밝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 뒤에 있는 21장 2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통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부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어부가 되길 원하시는 그런 것이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길 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뒤에 내가 어디에서 만난다 그래요?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 십자가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야 이제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테니까 갈릴리인데, 특별히 여기 가서 보니까 21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다시 이제 보이셨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호수, 디베레아 바다,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죠. 저 위에 레바논 산이 있고 레바논 산에 눈이 녹으면서 쫄쫄쫄쫄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형성하는 커다란 호수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이제 거기로 갔어요. 아,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좀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3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유는 몰라요. 근데 아마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성격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하고 그러니까 고기라도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렇죠,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 다섯 명에다가 다른 제자 두 사람이 함께 했으니까 베드로 말고도 여섯 명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2명 가운데 자그마치 몇 명이 어부예요? 7명이 어부예요. 자, 이게 우연이었겠는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왜 이 어부를 자그마치 7명이나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알고 있듯이 어부의 특징은 바다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용감하지 못하면 어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용감해야 돼요. 또 어부가 일단 나가면은 바다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다 맡아서 모든 사람이 해야만, 그래야 원하는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면 어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특징은 뭐냐 하면 진짜 어부들, 낚시하다가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던져놓고 5분 있다 안 나오면 집어치우고 가거든요. 근데 진짜 어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직업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부의 특징이 뭐냐. 선장이 있으면 선장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또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을 해서는 어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어부를 이제 할 수 있다. 하여튼 일곱 명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서 보니까 3절에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딱 이 구절이 나오면은 베드로와 함께 누가복음 5장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도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여기로 던지라 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 이걸 지금 베드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일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근데 4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나중에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알지 못하도록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밤새 고기 잡았다고 하는지 먹을 게 좀 있느냐. 대답이 막 뻔한 대답 아니 없습니다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먹을 게 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면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3년 전에 이게 생각이 안 났겠어요. 이 베드로가 야 이거 밤새 고생했는데 그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던졌더니 나중에 11절을 가서 보니까 물고기를 다 건져냈더니 물고기 숫자가 몇이라 그래요? 150? 예, 11절에 가서 153마리, 그래서 153마리 이렇게 이제 잡혔다. 그것도 큰 물고기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베드로 고기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접시 하나에다가 베드로 고기라는 피쉬가 영어로 피터 피쉬라는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튀겨갖고 이게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여 하나를 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어요. 하여튼 어쨌든 큰 고기를 잡았는데 또 이 어떤 분들이 또 이런 걸 가지고 153마리는 여러분 그냥 153마리예요. 아무 뜻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전 세계 뭐 나라의 언어가 153개 뭐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153마리.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 153마리 이제 잡은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 사람의 그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예수님 개임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제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교회에서도 또 목사 같으면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정말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 할 정도로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나는 가서 한번 선포하니까 그냥 10만, 20만 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러면 좋은 그러한 그 성과를 얻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될 때는 목사와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목사와 아니면 이런 교회 일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무언가 일이 안 될 때는 혹시 내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잖아. 요한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이루어질 때 그 만찬자리에서 예수님 가슴에 누워있던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처형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남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 옆에 남아서 예수님 처형하는 거 이거 끝까지 보고 모든 일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는 그러고서는 주님이라 그랬더니 뛰어나가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먼저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그러고는 어부에 덫옷을 걸친 뒤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붓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21장하고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가 다 뭐 하는 거냐? 물고기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많은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어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부를 7명이나 12명 가운데 그렇죠? 7명이나 택하신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남아있는 것처럼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낚으려고 하면 그럼 뭐가 있어요?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낚을 때 사용해야 될 미끼는 뭐냐?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제가 이번 주에 또 다니면서 이제 영상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일 큰 그러한 그 거짓말이 있다. 목사가 하는 제일 큰 거짓말 뭐냐?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도 평안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엄청난 갈등이 시작이 되더라는 그 전에는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엄청난 갈등이 시작이 돼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 믿으면 어떤 면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했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옥 불구덩에 들어가는 그 일은 완전 무결하게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사는 그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삶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고 이게 이런 잘못된 그런 미끼를 가지고 사람을 낚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를 내가 양육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은 고기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범법들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어부가 되는 거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살아있는 걸 잡아서 죽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어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할 때는 죄와 불법 가운데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는 영생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어부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7명을 어부로 택하신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한 가지 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낚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니까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이게 땅끝까지 가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킹제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그렇죠?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 저 이후에 아마 다음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또 이와 같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이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십니다. 먼저 배불리게 먹어라. 밤새 고생했으니 고기도 못 잡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9절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15절 이제 베드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도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 일단 배를 다 불리게 이렇게 예수님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순서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 많은 일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 베드로의 그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각인이 되어 있었을까? 아마 제일 큰 거는 예수님 만나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떠나라고 한 거, 그게 누가 보면 5장에 나와 있는 이것과 동일한 사건.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 한 마디 못 잡았는데 예수님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라고.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 당연히 생각했겠죠.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뭐 물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빵도 먹고 그랬으니까 물고기하고 빵 먹는 엄청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병이요. 그렇죠? 예, 빵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고 요한복음 6장에는 엄청나게 긴 것 같은 그 절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빵이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한 게 있잖아요.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한 3년쯤 지났어요. 이렇게 돼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딱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라.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이제 다시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9절에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봤다. 숯불. 베드로에게는 숯불 트라우마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한번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래도 용기를 내갖고 어디까지 쫓아간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쫓아갔는데 18장 18절에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수행자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지금 녹이고 있는 거예요. 녹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숯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숯불이.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라가 목이 길어갖고 어떨 때 물면은 엄청 힘들다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라를 무서워하는 거구나.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공황발작이라 그런 겁니다. 공황발작. 이게 하나가 더 넘어가면은 그러면 공황장애. 아시죠? 베드로에게 지금 공황발작이라는 거야. 숯불이 딱 이 앞에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과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61년 살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62세가 되고 이러는데 많은 잘못, 죄를 짓고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과거가 다 나쁜 건 아니다. 과거의 그 나쁜 일들, 좋지 못한 일들.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얼마나 살았습니까? 또 젊었을 때 다 죄를 짓고 얼마나 다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나 다 죄 짓고 살고 어려움 있고 불행 당하고 다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요? 고린도후서에 뭐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과거의 악한 일들, 불행했던 일들, 좋지 못했던 일들, 과거에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 어떻게 이제 뒤로 다 이제 물려놓고, 그렇죠? 이런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되는 게, 지금 베드로가 이 트라우마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이걸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엄청난 설교자로 지금 변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과거의 트라우마까지 이기고 그리고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타령, 옛날에 어려웠던 거 뭐 한 거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뒤에 있는 그것들 내가 악하게 행했던 거 이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거 생각하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순진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리만 따르겠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죽도록 만들었으니 그걸 밤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복음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뛰어나간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것들, 잘못된 걸 있으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걸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직접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날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죄들을 고백했을 겁니다. 부인한 것만 다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베드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다루는 그런 방법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죄. 이거를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죄는 은밀하게 지운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돼요. 남편, 아내에게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은밀하게 돼서 자기만 아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 그냥 1대1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대1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거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내려치시면서 그의 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해주시면 그를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신약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권징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음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책망을 하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내쫓으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내가 죄를 지은 건 하나님께 은밀하게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 공개적으로 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개적인 시인과 고백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몇 번 질문하십니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하니까 예수님도 지금 세 번 공개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똑같이 시인한 이와 같은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21장 15절 가서 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공개적으로 물으니까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게 끝난 다음에 16절, 17절 이렇게 해서 연거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다른 성경들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제가 뭐 적어오진 않지만 어떻게 돼 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나중에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은 오역이에요. 오역. 오역인 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돼 있죠? 예, 바가 무슨 뜻이야?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래야 맞는 거지. 요한의 아들 그러면 성경 자체가 오역이 된 거예요. 이런 성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킹잼 성경처럼 마태복음에는 뭐로 돼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을 히브리말 그냥 아람말 그대로 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는 이걸 풀어서 쓰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킹잼 성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겁니다. 오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영어로 가서 보면 love is thou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돼요. more than these로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these는 이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이것들도 될 수 있고 두 개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어 자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어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영어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 좋은데 우리 한국말은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 아니면 이 사람들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들로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들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로 한 경우하고 이것들로 한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왜 이것들이 더 옳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로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맥이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이걸 사람들로 만들면 근데 앞뒤 문맥이 이런 걸 지지하지 않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이런 그 예수님 공생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제일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항상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무한하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베드로 있고 여기 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사람을 면전에 놓고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맥으로 봐서 이거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베드로가 이제 막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게 직업도 있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자기가 추구하려는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문맥상 합당한 그런 문맥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이것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네, 제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 사람들하고 비교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이것들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 주석도 반반입니다. 주석도. 어떤 사람 이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킹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목사들 가운데, 또 미국 목사 설교를 들은 사람들, 한국 목사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또 의기양양해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웬만큼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많은 학자들 아니면 목사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말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리스 말에서 아가페는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상적인 친구 사이의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 뭐라 그렇게 의미심장한 이런 단어를 우리 영어로는 다 러브로 썼잖아요. 러브. 그렇죠? 우리 한국말도 사랑이라고 다 써놨으니 이 의미심장한 그리스어의 이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하여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이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예, 친구 간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엄청난 원어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목사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아,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성도님들, 이야, 대단한 원어 실력가가 나타나고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원어 실력을 가졌군요. 여러분, 엄청난 원어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슈퍼바빌 거기 가면은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슈퍼바이블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어 찬양하는데 빠져 넘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이 뜻인데 이거라고 하는 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로다가 성경을 주시지 그렇잖아요. 우린 도저히 알 수 없고 목사만 원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면 이게 어떻게 막혀있는 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신약시대에는 아가페와 필레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 이런 걸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교차가 되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원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원어는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느냐? 특별하게 아가페 사랑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해야 될 때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love란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어요? char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charity.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나오는 그거는 아가페인데 그거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역자는 그걸 love로 쓰지 않고 뭐로 써요? charity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charity로 나오는 거는 그거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이 아가페를 체리티로 쓴 거고 그거 외에는 아가페나 필레오나 상관없이 교차가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 자, 이걸 보시려면 여러분 킹잼 성경 답변서라고 하는 저런 책이 있는데 저 책은 저희 가면 성경 지킴이하고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치면 keepbible.com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저 메뉴 오른쪽에 가면 문서 자료가 있어요. 그 문서 자료가 가면 저 킹제임 성경 답변서에서 100가지 이상 킹제임 성경과 관련된 답변들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47번째, 47번째 질문에 여기 필레오와 아가페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게 이게 아가페인가 필레오인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게 있고 맨 뒤에 답이 있어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이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는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고 16장 27절은 필레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필레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필레오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다 뭐예요? 러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러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게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필레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해요? 두 개가 교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특별하게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뭐 20번이고 얼마 정도 신약성경 안에 이 사랑을 러브로 표현하지 않고 체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서 킹잼성이 그래서 우수한 겁니다. 여러분 우수한 거예요. 자, 이 대화는 주님과 이 베드로 사이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뒤에 또 나머지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실족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없애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내 양들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제자들에게 물은 거고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연거푸 세 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들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걸 또 잘못 생각하고 이건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주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고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목사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다. 맞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양들에게 전하면서 양떼에게 먹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 목사들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생계형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계형 목회하지 마라. 먹고 살 게 없어서 목회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직무를 목사가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생계형 목회를 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늑대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리들이 들어오니까 이 양들을 이리들이 먹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프로페셔널 목사도 아니고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작심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원수들이 들어와서 이 양떼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떤 걸 가장 크게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가 진화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 통성애가 다 허용이 되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어디를 가장 여러분이 크게 공격하겠어요? 가장 치명적인 죄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가장 많이 공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공격해요.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신화다, 이스라엘의 삼국지다, 뭐 이렇게 다 가짜가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가 황당한 주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36절, 뭐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15장 34절은 다수 사본에도고 소수 사본에도 없는데 사본에 없는 거 그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 네, 없는 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없음 구절이거든요. 없다. 여러분 사본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에 기록이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본 원래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번역된 이와 같은 성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물었나 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물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추가한 겁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구나. 본인이 그렇게 성경을 지키겠다 그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다고 그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을 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서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신조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 가서 보면 거기 여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니 요한일서 5장 7절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그걸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사본에 없는 거를 사람이 나중에 추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신성모독 이런 발언이 아니겠어요? 이제 성경 교정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런 무식한 자들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원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 원어 단어에 없는 글자는 킹잼 성경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원어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텍스트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래도 제가 뭐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사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본학의 최고 권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지. 그거 얘기하는 어떤 사람 가서 보면 겨우 고등학교는 아니고 일반 대학도 못 다니고 이런 사람이 가서 사본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현혹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 한번 보세요. 저 책의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입니다. 저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 힐스예요.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 가장 유명하다고는 웨스트민스터 그래도 신학교에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분이고 20세기 20세기 사본학자 중에 최고 가는 사람 중인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는 장로교인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성경,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최소한 이런 정도의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지. 공부 뭐 인터넷에서 떠돌아는 거 몇 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엄청난 자료가 나오잖아요. 다 사본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특히 목사가 해야 될 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서 성도를 무너뜨린다. 그건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할 겁니다. 자, 목사가 아니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양들을 먹일 수 있냐? 여러분, 주변에 새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새롭게 이제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금방 본어게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좋은 언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겁니다. 무너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야 되는 거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부의 역할도 해야 돼. 죽어있는 걸 살리는 어부의 역할을 하고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클 거 아닙니까? 먹어야. 그렇죠? 먹이는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은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5절에는 베드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추라우나 극복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한 다음에 베드로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예, 뭐냐. 너 죽는 것도 내가 이야기해 주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왜 죽는 것까지 이야기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때 놀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후에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 이제 잡혀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귀를 내려치고 그렇게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말리고 하던 그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너도 죽는 것까지 감당을 해야만 내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젊을 때 내가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많은 역사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서서 죽을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20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죽는 이야기하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화제를 돌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21절에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일만 신경 쓰고 너는 나만 따르면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놉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뭐라고 해?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21절에 이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 가운데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는데. 그렇죠?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지금 이거 적을 때가 됐는데 나이가 얼마야? 90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에게 보라,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요한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판모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판모섬에 유배가 되어 가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죽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 이 예수님이 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그렇죠. 요한이다. 그러게 그게 어디 AD 지금 90년경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90년쯤 지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요한복음을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 갖고 이렇게 너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나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증언이 참되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요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한복음에 증언된 그런 모든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가 뒤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왜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죽어서 무덤에 가면 예수님 공중강림하신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 세우실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분이에요, 그 예수님. 그렇죠?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요한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고 낚은 그 사람을 어떻게 먹여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여기 베드로의 죽음이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듯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림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